오늘 말씀 같이 한번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 잠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깨달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 말씀마다 우리로 깨닫게 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기표가 깃발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피곤하시죠? 네. 어느 날 그 만득이가 학교를 가는 등교길에 학교를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가까운 지하철역에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 화장실 세 칸이 있는데 첫째 칸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서 있고 둘째와 셋째 칸에만 몇몇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득이가 이 첫째 칸에는 뭔가 몹시 더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째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아프니까 못 참겠어서 첫째 칸이라도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의외로 상당히 깨끗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 옆 벽면에 낙서가 된 게 있는 겁니다. 그 낙서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다음 칸에 계속. 그 한낱 그 낙서의 그 재밌는 이야기의 계속된 내용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주 한 주 지나실 때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고 정말 알고 싶어서 정말 줄을 서서 마음으로 기다리며 이 주일을 준비하고 오시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죠? 네,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는 것이 편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때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종려주일, 팜선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활주일이 있는 그 전주 주일이 됩니다. 바로 이 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여기 12절에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은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맞이를 합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에 대하여서 많이 듣고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갈릴리인들이 많이 있었겠고 또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보거나 또는 들은 사람이 있어서 그 호기심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겠죠. 그들이 와서 외친 내용이 뭡니까? 외친 내용을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네? 호산나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찬송, 찬양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가대도 호산나 성가대 이게 많죠.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는 그 히브리어를 인용한 겁니다. 그 호산나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가 되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음역이 되면서 호산나로 바뀌었으리라 봅니다. 거기서 호시아나라는 말에서 나라는 의미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호시아, 많이 좀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호시아, 뭐가요? 그 구약에 보면 선지자 비슷한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호세아라는 뜻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호세아와 같은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단어의 의미가 구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호산나라는 의미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Save us 또는 Give salvation now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누군가가 외칠 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상당히 처절하고 어렵고 구원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슬픔이나 애통의 분위기가 아니라 기쁨과 환호의 분위기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가지는 기쁨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광경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섰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추적해봐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마음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결정적으로 바꾸게 만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쯧쯧쯧 우리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두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일들은 존경과 칭찬과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신 것이죠. 물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 내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그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상당히 허무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으로 가보시면 사도행전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상황이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뭔가 그전과는 달리 어떤 뛰어넘는 이해가 있었길래 그 제자들의 증거와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그 일들까지 기쁘게 자초할 수 있었 기쁘게 자원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뭔가 좀 역설적인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그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구는 어쩌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그저 막연한 기대와 환상과 어떤 그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무지 속에 예수님을 반기는 정도의 모습으로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누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진정으로 알아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가 영광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이 사실들에 대하여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이 깨달음을 가진 그 깨달음의 자리까지 우리도 함께 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 행하신 일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가장 가깝게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그들은 외치고 그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대라는 것은 어떤 구원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민족적인 구원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어서 그 식민지 속에서 그들이 해방이 되고 거기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그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일들을 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그 확신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라는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처럼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신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합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면 안 됩니다. 말을 타고 오셔야죠. 말을 타고 그 위용과 그 권능과 능력을 뽐내면서 오셔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지금 당장 나가서 맞서 싸울 전투 태세를 하고 오시는 왕으로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영화를 보아도 전쟁에 나가는데 나귀를 타고 전쟁에 나가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귀는 민첩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용으로는 아주 젬병입니다. 그것도 지금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정부는 그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로마 정부가 항상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식민지에 있는 민족들이 서로 세력을 규합하고 그들 안에서 어떤 밀란과 어떤 소란과 어떤 폭동이나 반란군이 일어날까 그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 속에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로마 정부나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빌라도 총독이 그 모습을 보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으리라 생각을 합니까? 그 모습,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고 백성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그 앞에다가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아놓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 이 로마 정부가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 그 당시에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이 로마가 그 이웃 국가들과 전쟁을 치른 후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리고 돌아올 때 승전보를 울리고 나팔을 울리고 그 앞에 장군은 말을 타고 등장을 하고 그 뒤에는 그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을 포박해서 끌고 오는 그런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은 그 대로로 나와서 환호를 치며 꽃송이를 날리며 환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모습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백성들은 고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로마 정부가 봤다면 무슨 장난하나? 뭐 이런 아주 같지 않게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19절을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의미 없다 이런 의미죠.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조롱하는 거죠. 아이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아주 조롱하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정말 변변찮은 모습에 불과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은 상당히 위엄도 없고 어떤 압도적인 권위나 그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이 그저 그 인품이 얼마나 겸손하신가 그의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그 모습을 취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가서 그 말씀을 직접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320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 1320페이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같이 읽으신 거예요? 아직 잠이 덜 깨신 거 아니에요? 지금 스가랴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서 환영했던 유대 인파들도 이 스가랴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시는 그가 왜 나귀를 타고 등장을 하셨어야 했을까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이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11절부터 19장 11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또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금 이것은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을 심판으로 오시는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무엇을 타고 등장하신다고 나와 있죠?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정복자로서 이 땅을 치고 이제는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정복자로서 그 위엄과 권능과 영광 속에서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았던 그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직 말을 타고 등장하시면 안 되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고 등장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등장하시기 이전에 그가 하셔야 할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그 일들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할 그 구원의 대상으로서 자신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유대인들이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이미 자신 안에서 구원은 다 해결이 되었고 이제 하늘로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에게 주어질 보상만 주어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회개할 만한 죄인들이요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인들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바람과 소망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에서 빨리 그들을 구해주고 그들을 좋은 형편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그 간구와 그 소원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찾아서 같이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어디서 구원을 한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은 오늘만이 아니라 성경의 강조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과 이 세상은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문제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를 좋은 형편으로 인도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모든 것 이전에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배반자요, 우리는 소경되었던 자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자가 필요하되 그 구원자가 오실 때에는 백마를 타고 오시기 이전에 나귀를 타고 먼저 오셨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고 우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외침과 이 찬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호산나가 가지는 의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그 분명한 고백과 이해가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성경을 좀 자주 찾게 되는데 이사야서 53장 5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좀 빨리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악을 담당할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셨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요. 그러나 그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질고를 당하고 채찍과 멸시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온 무리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막연한 기대와 자기 중심적인 바램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등장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 나귀가 말로 둔갑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귀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이미 스킵되어 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상급만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호산나, 우리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들의 마음은 저 심판, 그 심판받아 마땅한 로마 정부는 빨리 와서 심판해 주시고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 우리는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는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아픔들, 억울한 문제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 오직 그 문제만을 위하여서 예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내용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셔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리고 관과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환영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 나귀 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질 그 환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처해 있는 죄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떻게 죄인인가, 내가 어떻게 그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가, 어떤 구원자가 오셔야 하는가, 그 일들을 아는 자가 나귀 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미 훨씬 이렇게 훌쩍 뛰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단 두 가지 명제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명제 한 가지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번복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 명제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천하 무적입니다.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는 더 이상 십자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필요한 문제를 그냥 하나 둘씩 해결을 받고 그저 천국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 깊은 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그 신앙 속에서는 나귀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만난 충격이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눈물을 쏟아보고 나의 죄 때문에 정말 그 절망하고 또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거기서 환희와 기쁨과 자랑과 감격을 가졌던 그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천국 간다, 그 명제와 하나의 기계적인 고백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버린 신앙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죠. 종종 언급했던 오늘날의 성장 중심의 큰 교회들 또는 구도자 중심의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 번영 신학과 축복을 강조하고 마케팅 전략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 바쁜 그런 교회들 속에서 주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것이고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복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 속에서는 더 이상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언급될 필요조차 없어진 거예요. 그들 속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백마 타신 왕으로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셔야 할 만큼 죄인된 우리의 그 끔찍함과 그 두려움과 그 회개와 긴장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장차 말을 타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분명히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나귀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을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된 모습으로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여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증거할 때도 나귀 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뭔가 한번 보세요. 인어공주, 신데렐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통점이 뭔 것 같습니까? 네? 다 여자. 아주 좋은 공통점을 찾으셨군요. 네. 그 동화 속에 동화마다 왕자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왕자가 결정적으로 등장해서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 왕자를 기다리는 아주 아리따운 미녀의 모습으로 아주 준비되어 있는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도 왕복을 입고 거룩하고 뭔가 좀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예쁜 모습으로 모든 것이 준비된 마냥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궁창 속에 더러운 진흙탕 속에 빠져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원자도 왕복을 입어서 더럽힐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실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면 작업복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으시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 때문에 시험받고 유혹받고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나귀 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그 많은 무리들과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를 그들은 아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들이 나온 자리를 그들은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며 십자가가 감격이 되며 놀라운 일이 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낙이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